욥기 두 번째 시간,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욥기 3장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잘 들으면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꼭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서, 아니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욥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이 질문에 욥기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는데, 욥기 1장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고 욥기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이기에, 만일 이것이 없어진다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사탄의 주장과 욥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1, 2차전에 걸쳐 사탄의 그 가혹한 시험을 통해서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은, 욥은 끝까지 행위로도 그리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사탄은 참패를 당합니다. 이제 사탄은 물러가고 다시는 욥기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사탄이 욥에게 준 상처는 그대로 남아서 욥을 무척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사탄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나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의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이 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 세 명이 찾아와서 욥하고 일주일간 같이 땅에 앉았는데,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한 걸 보고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3장에서 이제 욥의 입에서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욥기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뭐 한마디로 줄이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동안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담대하던 욥의 태도가 돌변하고 오히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욥의 고통이 지금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난 시간에 그 욥의 담대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데,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 또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 뭐 아주 담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또 2장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 자기 아내를 단호하게 야단치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머니 왜 날리셨어요? 라고 부르짖는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은 심해지고 참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욥의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닥친 그 가혹한 운명에 저항이라도 해보려는 것일까요? 이 3장을 읽으면서 그 장님 가수가 부른 어머니란 노래가 있습니다.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학자들은 이 3장의 제목을 욥의 저항이라고 붙였습니다. 누구에 대한 저항입니까?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나오진 않아요. 3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욥이 처음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더니 점점 죽음을 갈망하더니 마침내 하나님 창조의 역사까지 저주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어둠, 뭐 죽음, 흑암, 2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빛을 주셨고, 26절에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빛, 생명, 안식, 평안, 좋았더라. 와, 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욥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욥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1장, 2장의 그 하나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욥의 모습과 3장에 느닷없이 저항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은 욥이란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서로 다른 모습을 어떻게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욥은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이해되어 왔지만은 급해지니까 우리나라 별로 다를 거 없는 사람 같아요. 그 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욥의 탄식을 더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내가 남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 욥이 지금 어머니가 자기를 태중에 품은 날, 그리고 자기가 출생한 날을 저주한 것으로 부족해서 이젠 그날에 멸망을 원하고,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 창조 당시에 사용한 언어를 오히려 거꾸로 바꾸면서 하나님 창조 역사까지 저주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셨는데 4절에서 욥은 어둠이 있을 것을 원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즐거워하던 사람이 상황이 나빠지니까 창조 역사가 뒤집혀지기 바라고 있습니다. 2장에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욥의 입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하는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욥이 그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지 몰라도 상황이 바뀐 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사탄이 주장하던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을 보호하던 울타리를 제거하면 욥도 별 수 없을 것이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죠, 어떤 때. 그런데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한 것 같고,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주시면 좋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죽음까지 갈망하고 있어요. 3장 17절, 18절,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힘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서, 22절, 무덤을 찾으면은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당 아니면 지옥. 현실은 괴롭고 그렇다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은 엄습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택하고 이 괴로움에서 도망치려는 충동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잘 아시죠?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사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에 대한 아주 가혹한 배신입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반항입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없애겠다는 이런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창조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또 계속되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생명이지 사망이 아닙니다. 죽어도 부활해서 다시 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사가 아닌 여러가지 형태의 죽음을 만들어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안락사 잘 아시죠? 여러분, 존엄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나왔답니다. 추하게 사느니 멋있게 죽겠다. 자, 이런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이 논쟁을 떠나서 뭐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살이 크리스천에게 절대 허락된 선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에다가 하나님 창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영원히 허락하진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기 위함인데, 아, 이거 참지 못하고 도망가겠다는 거, 그것도 세상 밖으로 도망가겠다는 게 하나님 창조 역사에 대한 반항이고 도전입니다. 자, 하나님 이 창조의 신비가 지금 욥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창조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여러분, 성육신의 비밀을 아십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인데 나중에 욥은 완전히 여기에 승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나의 출생을 저주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는 환난은 욥을 더 큰 신앙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은 욥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욥의 무지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똑같은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창조 역사를 저주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입니까? 물론 신앙의 깊이에 달려 있겠죠. 저는 욥이 하는 불평이 불신앙은 아니고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욥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난 참 억울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간의 내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욥으로서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욥은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응의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원칙에 완전히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은 뭐 오복, 칠복, 부귀영화, 장수 뭐 많죠. 우리 그거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 하나님과 영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주십니다. 욥에게 주신 환난도 하나님을 더 배우고 믿음의 깊고 넓고 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친구들과 격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잘못된 복의 개념이 이미 그 원인입니다. 친구들이 그럽니다. 욥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일어난 것이지. 회개해. 욥은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데 이게 주제가 틀렸으니까 결례 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욥의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틀렸다. 욥이 맞았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평소에 자부하던 사람도 자기가 누리던 것 없어지면은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어지더라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도 욥을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들어왔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욥기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욥기는 욥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가 끝날 때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그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경험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지 뭐 세상적인 축복 이런 것들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던 노래가 있는데요. To know, know, know you is to love, love, love you.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실망되는 사람인가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축복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에 그가 아끼는 그 어떤 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거 거둬가는 게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신앙의 바다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런 큰 신앙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욥으로서는 이런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전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시달렸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셔서 욥과의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시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지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건하던 욥이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주석가들이 1, 2장에서 보여주던 욥의 그 담대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불행의 그림자에서 항상 시달렸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의 번제를 매일 드렸다고 하는데 욥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나는 물론이고 혹시라도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봐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 욥의 머리에 박힌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은 상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신다. 이거 틀린 생각 아니에요. 근데 항상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사람도 자기 자식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식 잘되기 바라면서 복받기 바라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욥과 그 아들들이 다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벌을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딱 욥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크리스천 저 가끔 봅니다. 그런데 항상 잘할 수만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요.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더해갑니다. 뭐 상황이 좋을 때는 아니, 지금 좋지만 언제 내가 잘못하면 또 내가 벌을 받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계속 존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서 나에게 있을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잘못을 상쇄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은 율법주의자로 만들 뿐입니다. 이런 생각이 발전하면은 선한 행위도 고행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은 구원을 자기의 행으로 얻으려고 까지 합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순투성의 욥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특히 한국 기독교는요, 이 복음의 원칙, 뭐 인과응보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 대속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 딱,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대속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험에 있어서 자동차가 오는 걸 애를 구해주고 자기가 대신 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잘못 때문에 받았습니까? 욥이 가진 생각은 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잘못된 이 복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데, 아니 막상 나타나는 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 신앙 지식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드셨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욥이 얘기, 3장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만 잘하면 꼭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응? 내가 못하면 꼭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 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천국 백성의 한 인격체로 만드시는데, 나에게 겸손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에게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또 죄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서 내가 낮은 곳으로 가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슬픔 이걸 이해하는 그런 풍성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은 그 액수에 상당하는 복을 뱉어내는 기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즉시로 하나님이 세상에 조금 복을 주신다면은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순전히 주고받는 행위고 값을 치르고 받는 그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이게 무슨 사랑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왜? 맨날 싸움만 하니까. 교회가 천국에 모여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성숙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까 세상에.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욥뿐만이 아니고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그리고 사실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뭐 한국 기독교 특히 이 복음의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 한 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너무도 쉽게 경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기도 부족이에요. 회의하세요. 교회 자꾸 빠지니까 그렇지. 당신 하나님한테 뭐 크게 잘못한 거 있지.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그동안 읽어본 성경을 비교해보는데 전 욥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신앙을 주시면 욥같은 믿음을 주세요. 뭘 몰랐던 게 있는가 하면 욥같은 신앙을 얻기 위하면 욥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저한테 욥하고 또 거짓말 똑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역 식구의 그 한 경건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김 집사님, 하나님한테 크게 잘못한 거 있지? 그때 제가 비즈니스를 그래도 좀 크게 했습니다. 사장이었는데 저희 거래처 한 사람이 아주 독실한 그 사람도 기독교 신자예요. 사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뭐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 죄진 사람이에요. 아,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교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데, 욥기가 이런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가 그 인과응보적인 단순한 신앙에서부터,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그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이 창조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 참 욥처럼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창조의 신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냥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 같아도 깁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이럴 때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또 너무 힘듭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를 이 더 깊고 넓고 큰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나한테 지금 있는 어려움 여러분 담대하게 극복하세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든 시간도 시간이 흐르면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욥기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도 하고 나의 처지를 불평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어둡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